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남조선은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5월처럼 화사한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극장 나들이를 했답니다. 저는 사랑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본 영화가 사랑 영화는 아니었지만 내용이 좋아서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영화 보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점심도 맛있게 먹고 주변의 공원도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어쩜 일을 했는데요. 여름이 일찍 찾아와서 봄옷을 모두 집어넣고 여름옷을 꺼내느라 한 주간 바빴습니다.
아휴, 저는 극장에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원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 살다 보니 좋아하는 것들과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은혜 집사님처럼 시간 내서 한번 다녀와야 되겠어요. 오늘도 꽤 더운 날씨인데 이수인 자매님의 옷차림을 보니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더운 날씨도 날씨인데 요즘 들어 날씨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비를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농작물들이 자라려면 비가 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남쪽 지역은 비도 안 오고 많이 가물어서 비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내기할 시기도 금방 다가올 텐데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네요.
농부들이 걱정이 많을 텐데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면 가뭄이 해갈돼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나 엘리야 선지자나 같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비가 빨리 내려서 농부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에는 홍해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애굽 군대와 마병들은 바다에 들어서자마자 그 뒤로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밀려와 한 명도 빠짐없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출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거든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바닷가운데 길을 내어 한 민족은 구원하고 한 민족은 수장을 시킨다는 생각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바닷속에 놓으시고 파도와 바닷물로 덮어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감동이 되면서 아마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졌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에휴. 방금 이수인 자매님 말투가 꼭 말썽꾸러기 아이를 보고 한숨 짓는 어른의 말투라서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도 또 금방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건 말씀꾸러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기적의 은혜를 방금 체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밟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감격은 딱 사흘 동안만 지속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서서 길을 또 떠나기 시작했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 마실 물이 금방 떨어졌어요.
게다가 넓고 넓은 광야 한가운데에 샘이나 호수도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낙담하게 되었겠지요.
목이 마르다고 하소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보았던 길가의 썩은 물이라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쉼없이 걸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탈이 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지만 광야에서는 병을 고칠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게 이동하다가 마라라는 것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그곳에는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물맛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물을 발견해서 기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낙담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보시오 모세, 정말 너무한 곳 아니오?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지난번 물은 너무 더러워서 병이 났고 이번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우리가 힘들게 애굽을 탈출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는 목이 말라 죽어야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가족들이 병이 들어 아픈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으니 병자들이 늘어만 갔거든요. 어떤 사람은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물의 맛이 쓰다고 나왔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물은 짠 물이 아닐까라고 말하고들 있어요. 물이 짜면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모세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모두 모세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의 쓴맛이 없어지고 아주 아주 시원하고 입에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즐거워했어요. 다시 광야길을 걸어갈 만한 힘이 생겼거든요.
네, 이 내용을 다시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뜨거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해 식수난을 겪자 다시 불평을 터뜨립니다.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직후 곧장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후 최초로 모세를 향한 불평이며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항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홍해 바닷가에서 찬양의 축제가 끝난 직후였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춤도 추었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속될 끝없는 불평과 불순종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종종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불평불만에 원망하는 말들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군요.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왔던 애굽의 질병은 사실 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열 가지 재앙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애굽의 풍습이나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셨지요.
서양의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행복이 감사와 불평의 문으로 들락날락하느라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많은 재물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욕심 많은 개라는 동화가 생각나네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슨 내용인지 이은혜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이 아주 많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다른 개들이 맛있는 먹이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먹이를 빼앗았지요. 빼앗긴 개들이 항의를 하면 모른 척하고 잠자고 있는 척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대요. 동네 모든 개들이 뼈다귀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부잣집 하인이 개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남은 고기 덩어리를 던졌어요. 이 욕심 많은 개는 재빠르게 달려가 가장 큰 고기 덩어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개가 쫓아올시라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다른 개들이 화가 났겠는데요. 이번에도 약삭빠르게 제일 좋은 고기를 가지고 갔잖아요.
욕심 많은 개는 냇가로 가서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다 말고 냇물을 내려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냇물을 보니 어떤 개가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고기를 보니 자신이 물고 있는 고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개는 투덜거렸어요.
내 고기보다 저 고기가 더 크잖아. 저 고기를 꼭 뺏어야겠어. 내가 큰 소리로 찢으면 저 개는 무서워서 나에게 고기를 주고 도망가겠지?
욕심 많은 개는 큰 고기를 뺏고자 하는 마음에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그 순간 물고 있던 고기가 냇물에 풍덩 빠져서 멀리 멀리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욕심을 너무 부려서 물에 비친 개가 자신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고기를 잃어버렸네요. 참 어리석었네요.
맞아요. 사실 물에 비친 그 고기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미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할 줄 모르고 미련하게 욕심을 부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미련한 욕심을 갖는 부분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신문에서 본 건데 문제를 하나 내보고 싶어요.
오, 재밌겠는데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문제를 내주세요.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을 받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금, 은,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아, 어렵네요. 문제를 낸 걸 보면 금메달 받은 선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은메달을 받은 선수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동메달을 받은 선수가 가장 만족도가 높대요.
정말이요? 신기하네요.
동메달은 제일 빨리 결정이 나서가 아닐까요? 은메달과 금메달은 일단 좀 더 오래 긴장을 해야 하기도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금메달에는 감격이 있다면 동메달에는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저도 감사에 관한 일화를 하나 나눠볼게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은 늘 감사일기라는 것을 적었대요. 방송에 소개되었던 감사일기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참을성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분은 사소한 곳에도 감사를 고백했네요. 이런 감사들이 쌓이다 보면 불평불만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는 법을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일기가 정말 짧은 글이었지만 많이 감동이 되었거든요.
저도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잊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가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을 마시고 난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로 계속 만나볼까요?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은 물이 많이 나오는 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는 곳이었어요. 종려나무의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서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돋게 해줬어요.
엘림에서 휴식하고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오래도록 있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정착할 장소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어느 때는 감사하고 어느 때는 불평 불만을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다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제부터 감사만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 불평 불만을 터뜨렸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으려고 했대요. 러임도 많이 주고 일하기도 편한 회사인데 그만큼 뽑히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딱 한 명을 뽑는 자리인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까지 거치고 남은 사람이 5명이었대요. 책임자가 이 5명에게 3일 안에 합격과 불합격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한 여성 지원자가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대요.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성은 많이 서운했지만 연락에 감사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가 번창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떨어졌는데도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 여성은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불합격 연락이 마지막 3차 시험이었던 것이었어요.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도 동일한 연락을 했지만 감사하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그 여성 한 명뿐이었던 것이었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결국 문이 열린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 안에 불만이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짜증나더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의 열매가 입술에 맺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우리 오늘 나눈 얘기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아, 이 부분은 나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었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또 앞으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 분씩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그 인도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서 주셨는데도 그 어느 곳에 가서 정말 그 물이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쓴물이 나온다고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 그 모세에게 불평을 했는데 모세에게 하는 불평이 곧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아홉 가지가 좋았는데 한 가지 나쁘다고 그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요? 이러면서 정말 불평분만을 늘여놓았던 그런 기억들이 기억납니다. 정말 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의 다 그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도 정말 기도할 생각보다 불평할 생각을 먼저 했던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그 자신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 너무 실감나게 와닿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입술과 건강한 눈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루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 둘도 늘 감사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저희와 그리고 또한 북조선 신자분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북조선에도 참 아름다운 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북조선에 어떤 산을 좋아하시는지, 남조선에서는 어떤 산을 등산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등산을.
안 좋아하는구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북조선에도 사실 네. 되게 저희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들은 산들은 정말 많아요. 아름다운 오. 산들. 뭐, 지리산, 뭐, 고을산, 묘양산, 금강산, 유명한 산들 있잖아요. 오. 근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가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남한에서도 사실 등산 이런 걸 별로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공동체에서 그 설악산인가?
와우.
네, 설악산인가 한 번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안 네. 가다가 힘들죠. 우리 네.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혼자서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아.
특히 저도 예은자매님처럼 남조선에서 설악산에 같이 갔던 경험이 와. 있는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설악산 근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올라가지는 않고. 네. 오늘 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네.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 예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 저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북조선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형인 에서에게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도망하는 패배자의 걸음이요, 도망자의 걸음이요, 좌절하고 포기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걷는 야곱을 굽어 살피시고 꿈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걸음이 희망으로 가득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져 버린 야곱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방 예배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미수 자매님, 예언 자매님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저도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거 알아요?
네. 네.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언 제매님 읽어줄래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앞에서 읽은 시편 24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출신 성분이 좋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고 보면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인생은 짧잖아요. 마치 순간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지나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즐거움은
잠시 잠깐 누리는 순간의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미소자매님이 읽어줄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성경은 절대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표현으로 들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인생을 다 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길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북조선에서도 손전화기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네.
과학이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 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어리석은 이야기 혹은 헛소리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시편 14편 1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은 우리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떤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아.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람의 예의를 지키며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품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자유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한 본질의 것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이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지켜온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이 이 세상에 몰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오늘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잠시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노래예요.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구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이었군요.
네, 그래요. 다윗이 시편이 많은 이유는요. 다윗이 시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충만하게 흘러넘쳤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수많은 시편이 나오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의 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아, 그래서 다윗은 먹통으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먹자가 없이는 양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네요.
아, 양떼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먹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나 보네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요.
아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 같은 것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군요. 결국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옆에 있고 싶었던 거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서길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큰 실수도 많이 했어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눈물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사람은 순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아픔 때문에 울며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갈망했던 사람인 거죠.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겠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계를 경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왕을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예,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당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의 시편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다윗을 예언자이고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군요.
그럴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네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그리스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생기고 그 로마 이후에,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이 세계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비밀한 미래의 일까지 알려주신 이유는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인 것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나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돌아보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갈망하는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 말씀에 보면 거룩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미소자매님이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읽어줄래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 많은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거룩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이것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여전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 사람을 그 누구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누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삶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져야 거룩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네요.
그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란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됐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그건 어떤 면에서 착각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기쁘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 떠나가라 하셨죠.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으로만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만 삶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죄와 버탈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 미수선배님 읽어줄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된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도 악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의 말씀 우리 미수자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나쁜 생각 품으면 안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네요.
나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허탄한 생각하면 안 된다. 거짓 맹세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산을 해야 건강해지지. 등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등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산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결심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인데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요.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올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우리 나누시겠어요?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윗의 삶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기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얼마나 갈망했는지가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 이제 먹자 양을 치는 먹자로서 그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그 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었거든요. 네. 저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살면서 어린 양으로서 내가 양된 양으로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정결한 삶을 살고 더욱 갈망하고 또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네, 우리 다윗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약간 느낀 게 저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행동은 잘 옮기지 못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산을 하듯이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삶에서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손이 깨끗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조선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북조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북조선 백성을 찾아주시고 계속 부흥하는 지하교회 신자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북조선 백성들 돌봐주셔서 절대 굶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억압과 구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예언자매 미소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